나누는 그 가운데에 그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넘침을 서로서로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정말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그럴 때가 정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기쁠 때는 좀 없어도 되지만 슬프고 힘들 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하나의 가족이에요. 네, 하나의 가족. 무엇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고 무엇으로 가족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게 만들었던 함께하게 만들었던 그 공동체를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됨이 됐어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다시요. 뭔가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가 있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게 있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우리가 깨뜨리지 않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가 더욱더 확장되고 자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커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족이 되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면 어떻게 가족이 되죠? 네.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단위일 거예요. 근데 네,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것보다 그런 육체적인 네, 우리의 피와 피로 연결된 혈연의 가족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은 그것보다 보다 더 큰 범위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임 그거를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사실 떨리고 참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먼저 잠깐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지 잠깐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짧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인데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협력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족 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 그대로 따라서 행하셔서 죽고 그 다음에 죽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난 뒤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인데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께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고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뭔가 우리의 친분보다는 율법과 계약으로의 맺어져 있던 그런 구약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구약적인 모습을 탈피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네,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한 구원을 얻게 하신 거고 여러분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한 구원을 얻게 하신 거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섬기게 한 겁니다. 동일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동일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내가 고백하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됨, 그리고 하나됨에서 더 나아가서 가족된 것에 대한 근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전에는 아빠, 아버지로 못 부르짖었어요. 그때는 간격이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지성소 바깥에서 세상에 속해 있다고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가서 아버지를 부르짖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떨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일반 성도들 들어갈 수 있나요? 과거에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죠? 예, 그 중에서서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매일마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죠? 언제 한 번이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고 싶은데 리미테이션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도 그 중에서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동일한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언제?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곳에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매일마다 살면서 잘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매일마다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내가 매일마다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죄를 짓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 가운데 죄 가운데서 또 벗어나서 또 하나님께 또 나갈 수 있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제사를 지낼 때 과거의 율법을 지내듯이 양과 소를 잡고 닭을 잡고 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양과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소재를 가지고 가고 비둘기도 뭐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심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됨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맨날마다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야,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이 죄된 것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또 보시고 나를 가족 삼아주셔서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족됨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족이라는 말을 쓰면서 다른 말을 썼는데 우리는 그 전에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이쪽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멤버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파라오큐, 오이코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파라는 멀리 떨어진 거고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고 근데 집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를 뭐라고요? 집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불렀다가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헬라어에서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시 내렸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하면 블러드가 서로 통하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부여받아서 가족이라는 하나의 커넥션이 만들어졌다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8장 19절과 21절에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걸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얘기하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똑같은 얘기죠. 그죠?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넓혀주셨습니다. 우리가 혈연관계로 있는 거 가족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거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단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네,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원래 가알이라는 단어로 원래 속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서로의 죄를 속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죄를 속한다는 것은 원래 이것이 어떤 단어냐면 전쟁 용어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에서 누군가 나의 친족이 끌려갔을 때 그 사람의 목숨 값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것을 내가 경제적으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자유케 하는 것을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희생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가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야다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근데 모데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다에다가 분사 맴을 붙여가지고 예, 알고 있는 자들 이런 뜻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걸 다시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이 우리가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몇 명이세요? 네. 아,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인가요? 네. 저는 뭐 3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족의 범위가 그냥 내가 블러드로만 묶여있다면 아주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사회 동포 모든 사람들 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 자유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속죄하면서 그 모든 걸 내가 서로 희생하며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여있다면 그런 사람들 가족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세인트 칼리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동일한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당신이 내 가족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잘 안 돼요. 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옆에 분은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빚 좀 갚아주세요. 네. 여러분 빚을 갚아줘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 빛이 여러 종류가 빛이 있겠지만 여러분 죄의 빛을 사오게 서로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빛이 안 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교훈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털을 잘 둬야 된다. 파운데이션. 네, 정말 중요한 게 파운데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저 뉴욕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저 뉴욕을 몇 번 가보진 못했지만 갈 때마다 놀라는 거는 왜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많은지 그 좁은 땅덩어리. 네, 대단하죠. 그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년도에 지어졌다고 기억나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931년도인가 32년도에 지어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지어질 때 불과 1년하고 며칠 안 됐대요. 거의 300 며칠밖에 안 됐다고. 지성일 입사님? 아, 모릅니다. 네. 아무리 건축학을 하시니까 혹시 내가 좀, 네, 여쭤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930년대에 그러한 건물을 질 정도의 기술이 있었는데, 왜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이게 밑에 파운데이션이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밑에가 다 완전 뭐 단단한 그게 뭐라고 그래요? 앙석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밥이 딴딴한 밥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때려 박아도 절대 이 기초가 튼튼하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가족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파운데이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아까 파운데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누구의 파운데이션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들과 그다음에 선지자가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라는 게 있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여기 코너에다가 놓는 거예요. 이게 이 건물의 가장 끝에 놓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좌우 또 앞뒤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코너에 있는 코너스톤이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하여 옆으로 옆으로 뒤로 이게 막 나가는 것 자체가 선지자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거를 이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초를 갖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삶을 통하여 그걸 증거하는 사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기초가 분명히 된다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위에만 서야 기초가 튼튼하고 그 기초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족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초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초에 살아가고 계세요? 이 기초 위에 매일마다 고백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영어로 처치지만 이게 원래 라틴어의 큐리오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주님을 내가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처치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큐리오스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코너스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를 다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를 다 부르신 거예요. 멀리 있는 자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요.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멀리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까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양쪽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거듭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멀리 있던 자, 가까이 있는 자,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말을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는 말을 어디에서 인용해 온 거냐면 원래가 이사야서 57장 19절과 21절에서 인용해 온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먼데 있는 자에게는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또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먼데 있거나 가까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고치릴까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니 그 물이 지는 것 같고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중요한 건 하나는 평안을 잃어가고 하나는 솟구치는 바다처럼 진흙탕물이 막 흘러가는 바다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어디?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사실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구원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진흙탕 물 가운데 계속 지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우리가 그 평안이 없이 진흙탕 가운데 살아간다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는 탐욕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 네, 남의 것 뺏으려고 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진흙탕처럼 바닷물이 파도가 막 치듯이 그리고 허리케인이 한번 일면 막 그냥 일고 그 땅바닥에 있는 모든 뭐 예, 이 들어온 모든 것들이 올라오듯이 그게 한번 솟구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러한 평안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하여 너희가 평안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파운데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들,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매일마다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살아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공통적인 같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한다는 건 무엇이냐고 하면, 그거는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나는 없어도 내 스스로 도덕적 율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비유를 들면서 얘기를 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보면 특별히 11절과 12절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이게 잘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따로 섰다는 것은 이미 내가 저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거죠. 따로 딱 서가지고 경건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기서 세리들처럼 그러지 않고요,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또 내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나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은 것, 또 율법의 요구들, 덕목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멀리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에 있는 자들, 가까이 있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 또한, 멀리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그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늘 동일하게 필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 다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는 율법적으로 난 잘 살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그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교만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넘어지기 전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러나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터가 굳건하게 여러분 가운데 서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있을 때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고 오려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은사로 서로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얼마큼 서로 잘 사용을 할 것인가, 그걸 같이 나누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각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도 섬기라고 하고, 가르치는 거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걸 섬기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능력이 있으면 성실함으로 구제하게 하고, 또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정말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으면 정말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잘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서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함께 성장해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게 섬김의 은사든 가르침의 은사든, 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긍휼의 은사든, 아니면 위로하는 은사든, 네, 부재하는 은사든, 아니면 뭐 찬양 반주를 잘하시든, 뭐든지 은사를 주는데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사귀는데 펠로십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쓴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사회에도 공동체가 있고 다 클럽이 있고 다 모임이 있잖아요. 네, 산악회, 한국은 산악회가 특별히 아주 유행인데 네. 여러분 그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다른 점이 뭡니까? 네, 명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고 우리는 그걸 이 중심을 갖고 우리는 사귀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갖는데 우리 그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인간적인 모임만 있다면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만든 사적인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나서 즐길 수 있고 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계속 만남을 잘 가지시고요. 펠로우십을 잘 가지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욕망과 내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먼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껴서 그걸 통하여 내가 즐기고 그 다음에 내 욕망을 통하여서 서로 나눔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유함에 먼저 깨닫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유함 가운데 내가 즐김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변화된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되게 뻔히 하고 아직은 다 완전한 모습이 아니니까 그 완전한 모습이 아닌 가운데 서로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거를 받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그 자유함을 알고 그 기쁨 가운데 있으면서 또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냐면 마지막 로마서 9장 아니 12장 9절에 13절 말씀 읽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네. 먼저 읽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이렇게 하시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제가 읽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는데 악을 미워하는 공동체, 선에 속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를 갖고 또 존경하고 서로 존경하고 또 부지런하여서 주를 섬길 때 정말 열심을 갖고 부지런히 섬기고 또 소망 중에 힘들지만 즐거워하고 네,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우리가 서로 프로바이드 공급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 행함 가운데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이 스테이크 칼리지 교회 이 공동체 또한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더 번성하고 더 굳건하며 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변화될 거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